세계 뉴스입니다.
헝가리 정부는 다음 주 열리는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4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54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안에 대한 논의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명백한 의견 일치의 부족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셸 상임의장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최종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뒤 이어진 EU의 테러 제재에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군용 드론이 민간인을 5인 공습해 1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3일 저녁 9시경 나이지리아 서북부 카두나주 투둔비리 마을에서 발생한 이 5인 공습으로 최소 85명이 사망하고 66명이 부상당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마을 주민들이 해마다 열리는 이슬람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가운데 이 5인 공습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드워드 부바 나이지리아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공중 감시 체계를 통해 테러범들과 유사한 이들의 움직임을 포착했었다면서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위협을 제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28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 중이던 블라 티누브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군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보코하람 등 북부 소재 반군과의 오랜 내전 과정에서 치명적인 공중공격을 수행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그동안 교전을 계속해온 소수민족 반군 측에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제안했다고 미얀마 국영 언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국영 글로벌 뉴라이트 오브 미얀마 신문은 이날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정 최고사령관이 무장단체들이 계속 어리석게 굴면 관련 지역 주민들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반군단체들의 정치적 해결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반군 측은 군정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반군을 지원해온 미얀마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 조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지상작전에서 고전하고 있는 군정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정이 미얀마 정치에서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보장한다면 진정한 대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미얀마 동부 샨주와 서부 라카인주 등에서는 군정 소속 군경 수십 명이 반군 측에 투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라칸군과 타앙민족해방군,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으로 구성된 이른바 형제동맹은 지난 10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주요 국경무역지대와 군 초소 등이 위치한 지역들을 점령해 군정에 맞서왔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정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했던 2020년 11월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며 이듬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돼 왔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수천 명이 투옥되거나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아우디우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어제 밝혔습니다. 비탈리 바라바시 아우디우카 군정 책임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제와 오늘 폭격이 급증했고 박격포 공격도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바라바시 책임자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공격을 위해 기상여건이 호전되기를 러시아군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아우디우카의 마을에는 온전한 상태의 건물이 단 한 채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오늘 러시아군이 밤사이 동부 하르키우와 서부 르비우 지역을 겨냥해 발사한 드론 17기 가운데 10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S-300 미사일 6발이 동부 도네츠크와 남부 헤르손 지역에 민간인 목표물을 향해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남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미국이 이중 기준을 갖고 있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제법학 전문가들도 북한 정권이 최근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변하는 건 명백한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북한 정찰위성 발사의 불법성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최근 제외공간을 잇따라 폐쇄하고 있는 북한이 기니와 세네갈에서도 대사관을 철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평북 지역에 눈 또는 비가 가끔 내리다가 오전엔 평남과 황해도로 확대돼 오후엔 전 지역에서 가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 서해 앞바다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남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이중 기준을 갖고 있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물리적 전쟁 가능성을 경고한 데 대해서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평양의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과 북한의 위성 발사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미국이 남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이중 기준적 행태를 가지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 추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위성 발사는 그렇지 않고 이는 중요한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 5항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고 이후 추가 대북결의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어떤 추가 발사도 금지한다며 제재 대상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선 관련 결의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4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대변인 담화에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남조선의 위성발사는 군사적 의도가 없기 때문에 북조선의 위성발사와 다르다고 역설하던 미국이 군사적 용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것들의 정탐 위성발사에 대해 어떤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변호에 나설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현지 시각 1일 오전 10시 19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북한은 한국보다 앞서 지난달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천리마 1형 로켓에 실어 쏴 올렸습니다. 한편 북한이 한국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한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고 한 데 대해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9.19 군사합의 폐기 이후 비무장지대에서 취하고 있는 행동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오판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한편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으며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중에도 미국은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들에 대해 조정된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가하는 위협의 정도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한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의 거부로 대화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과의 대화와 더불어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에 따른 우리의 우려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환영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So we have made clear that from the outset of this administration that we would welcome dialogue with the DPRK. We would welcome a peaceful resolution.
이어 우리는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북한과의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요청은 모두 거부됐다며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도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30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 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미국과 마주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달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강하게 비난하며 앞에서는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뒤에서는 군사력을 휘두르는 것이 미국이 선호하는 힘을 통한 평화라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같이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 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대미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학 전문가들도 북한 정권이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변하는 건 명백한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우주 개발을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건 이중 기준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불법과 위협에 따른 결과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근 연일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권리와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며 인정받기 어려운 일방적 주장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주법 전문가인 마크 선달 클리블랜드 주립대 법학 교수는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지난 1967년 작성된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만 줄곧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법은 거의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Well, they certainly looking just at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미 연방항공청의 우주정책 실무그룹 의장을 역임한 선달 교수는 모든 국가가 자유로운 우주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우주조약은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로켓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개발을 금지한 다른 국제법이 존재한다면 이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회원국은 평화에 대한 위협 발생 시 다른 모든 국제적 의무에 우선해 유엔 안보리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존재하는 한 북한의 위성 발사는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캐나다 맥길대학교 항공우주법연구소에서 군사적 우주 사용에 관한 국제법을 연구하는 데이비드 첸 교수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5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할 수 없으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해당 결의가 관련된 행위들이라고 주장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우주기술이나 응용 분야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인공위성 발사나 배치, 사용 등 우주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도 포함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결의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결의 5항에서 위성 발사 또는 우주 발사체로 특정 지어지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일련의 활동을 제한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at includes, of course, all the permanent members, Russia and China.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 없이는 제재 결의가 불가능한 구조인 상황에서 지난 2016년 대북결의 2270호 채택 당시 두 나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의했을 만큼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위성 발사가 국제사회의 위협이라는 점에 국제사회가 공감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위 기구인 만큼 북한은 일방적 주장을 거두고 안보리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성공 직후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 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말했다고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지난 27일 열린 북한 위성 발사 관련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단행한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엄중한 군사적 준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최근 한국의 정찰위성 발사를 문제 삼으면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유엔 제재는 북한의 행위에 따른 결과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위협을 끼쳐 제재를 받아온 북한과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미국과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입니다.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우주정책 관련 법률 자문역을 지낸 프랭크 라이얼 에버딘대 국제법 교수는 VOA에 북한을 칼을 든 강도에 비유하면서 누가 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강도가 될 수도 있듯이 사용자가 어떤 의도를 갖느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위성과 탄도미사일 기술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온 북한이 위성 기술을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 개발에 사용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며 그것이 바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관련 활동을 제재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북한이 한국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를 문제 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it's ridiculous because many countries use satellites for military.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다른 많은 국가에서 군사 정찰 목적으로 위성을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군사 정찰 위성을 개발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며 이는 북한과 달리 국제사회로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공인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정찰위성 발사 지적에 대해 이중기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4일 공개한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은 우리의 위성 발사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강변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위성 발사는 국제법 준수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뻔뻔스럽게 놀아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걸고 무법의 규탄 소동과 제재 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이 철면피하게도 대한민국의 정탐위성을 발사해주는 이중기준적 행태를 보인 것은 우주적인 희비극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선달 교수는 우주법 변호사들은 모든 로켓은 미사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중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우주기술에 대한 법적 해석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makes space technology very tricky because
따라서 북한이 우주를 민간 영역에서 이용하거나 순수하게 군사 정찰 목적이라고 강변하더라도 군사용 미사일로 위장하면서 우주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런 우려가 안보리 결의에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북한 정찰위성 발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정찰위성이 미국과 영내 우방국에 가하는 위협을 철저히 확인할 것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로 위트먼 하원 군사위 부위원장이 북한의 최근 군사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위트먼 의원은 지난달 1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여러 국제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위성이 촬영한 백악관과 국방부 그리고 내 고향인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에 있는 미 항공모함 사진은 고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트먼 부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 위성이 촬영할 수 있는 사진의 해상도를 포함해 위성의 전체 감시 역량을 평가해 미국과 인도태평양 우방국에 가하는 위협의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월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운용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백악관 및 미 국방부 건물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달 21일 밤 첫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해 궤도에 올려놓은 뒤 한반도는 물론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만리경 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미 주요 시설 촬영 주장은 검증할 수 없다며 이번 정찰 위성 발사를 면밀히 평가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VOA에 우리가 그런 주장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에 펜타곤과 백악관의 사진 자료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며 동맹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미 국가안보팀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3차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되면서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북한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남북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3차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 중문해안에서 4km 떨어진 해상 바지선에서 발사됐습니다. 한국의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약 100kg의 지구 관측용 고성능 영상 레이더 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는 약 650km 고도의 저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 오후 3시 45분쯤 지상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3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추진시험에 처음 성공한 이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차 시험에 성공한 뒤 11개월여 만에 3차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지난해 1, 2차 시험 발사 때는 모의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 3차 시험 발사에는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소형 지구관측 위성을 탑재해 우주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는 1에서 3단은 고체 연료, 4단은 액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지난해 1, 2차 발사 때는 2, 3, 4단 추진체를 시험했고 이번엔 1, 3, 4단 추진체를 시험했습니다. 2025년 최종 시험 발사 때는 1에서 4단 추진체를 모두 갖추고 실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 위성이나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에 사용됩니다. 액체 연료 추진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한 구조여서 대량 생산 가능합니다. 또 액체 연료와 달리 사전에 연료를 주입할 수 있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고체 추진 기술로 소형 위성이나 초소형 위성을 여러 발사에 운영하면 한반도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정찰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개발에 탄력이 붙은 것은 지난 2020년 7월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지난 1979년 체결된 한미미사일 지침은 2001년과 2002년, 2017년 등 총 3차례 개정됐지만 고체연료 발사체의 추진력을 우주발사에 필요한 에너지의 50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한국의 민간우주 개발은 물론 한국군의 정찰위성 기능 강화와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에도 가속이 붙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4일 이번 발사 성공을 통해 군은 향후 소형 위성을 신속히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독자적 우주 능력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안보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사 성공은 한국형 삼축체계,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및 보복의 핵심인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능력 확보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고체 연료 추진 엔진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15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에 사용할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세 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에 2계단 발동기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당시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는 앞부분에 위성이 아닌 탄도를 실으면 탄도미사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8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고체 연료 고출력 엔진 연소 시험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4월 13일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을 발사했고 다시 3개월 만인 7월 두 번째 시험 발사만에 성공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액체 연료와 달리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미한 양국 정찰 위성 감시 등을 피해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발사 시간이 단축되고 기동성이 뛰어나 미한 양국군의 킬체인, 북한 미사일 발사 사전 탐지 후 선제 타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핵심 전략 무기로 꼽혀왔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고체 연료 발사 기술과 관련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관련 정보가 적어 남북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기술 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국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한 모두 고체 연료 추진체 로켓을 개발하기 위한 매우 정교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진체의 에너지가 얼마나 높은가 보다는 신뢰성이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I think both countries have very large, sophisticated programs to develop solid propellants. So, really, I think the important question here is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의 추진력보다는 발사의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 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여전히 액체 연료 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고체 연료 ICBM은 군사작전 운영상 이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you know, solids have a lot of operational advantages. It's easier for troops to handle in the field. There's less issues with moving the missile.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은 부대가 현장에서 다루기 쉽고 미사일 이동 문제가 적다면서 배치된 거의 모든 고체 추진 미사일들은 도로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고체 연료 기반 추진 미사일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악화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한국 탓으로 돌리면서 한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습니다. 북러 간의 군사 밀착에 우려가 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에 나서지 않도록 하려는 속셈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에 유감을 표시하며 관계 정상화 여부는 한국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4일 크렘린궁에서 이도훈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이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파트너십의 궤도로 복귀할 것인지는 한국 정부에 달려있다면서 러시아는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양국 관계는 가장 건설적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됐다며 또 한반도 상황의 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현재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푸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북러 간 군사 밀착에 맞선 한국의 잠재적 대응 카드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굳이 악화시킬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방탄위성을 포함해서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심이 이제 한국에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 경우에는 한국의 카드는 결국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지원, 우크라이나를 레버리지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카드가 남아 있거든요.
한러 관계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악화되어 왔습니다. 한국이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불편한 기류가 만들어졌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위성개발협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특히 북한의 최근 첫 군사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러시아가 도움을 주었다는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증폭됐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종 석좌연구위원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혐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적대 행동에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그 북한을 돕고 있는 수준이 한국이 러시아에 끼치는 해악에 상응한 거다라는 메시지를 줄 것 같고, 만약에 한국이 더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북한하고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암시를 주는 거겠죠.
전문가들은 러시아는 북한과의 첨단 무기 등 군사협력 카드를, 한국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카드를 쥐고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에 중동전쟁 발발까지 겹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더 커졌고,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발언도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북러 관계 악화를 한국 탓으로 돌리면서도 관계 복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북한으로부터의 탄약 확보가 불가피한 사정을 한국이 이해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뭐 북한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돕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일단 현재 자신들의 코가 석자니까 무기가 탄약이 필요하고 그래 협력이 필요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한국이 좀 이해해라,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규칙기반 국제질서와 자유주의 세력 연대 등 미국 주도의 가치 외교의 강력한 파트너로서 러시아와 관계 복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고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이 군사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한국과의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과 경제협력할 부분은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어쨌든 한국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북한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그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박원곤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당장 도움이 급한 것은 러시아이기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올해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한국과 새 맞춤형 억제 전략에 서명한 것을 꼽았습니다. 한국, 일본과의 삼각협력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023년은 아시아에서 미국 국방 전략을 실행하는 데 결정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2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영내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심화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 PRC hope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stumble and become isolated abroad and divided at home.
오스틴 장관은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 미국의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며 특히 대중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비틀거리고 해외에서 고립되며 국내적으로는 분열되길 원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그런 운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고 더욱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 데 있어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태세를 훨씬 더 분산되고 기동적이며 회복력 있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방국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도록 돕고 있다며 전례 없는 방식으로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올해 인도태평양을 4차례 순방했고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필리핀, 인도, 일본, 파푸아뉴기니, 한국, 호주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미한 양국이 지난달 제55차 미한 안보협의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문서인 맞춤형 억제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When I visited Seoul a couple of weeks ago, we charted a bold future for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by signing a new tailored deterrent strategy.
오스틴 장관은 몇 주 전 서울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맞춤형 억제 전략에 서명함으로써 미한 동맹의 대담한 미래를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동북아에서 우리의 두 위대한 동맹국과의 3국 협력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맞춤형 억제 전략에는 북한의 핵과 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미한 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됐습니다. 이날 레이건 국방 포럼에 참석한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도 중국의 인태 지역 국가들에 대한 강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ven some of the things that the PRC is doing today is, you know, putting pressure on Taiwan, putting pressure on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and whether it be economically or.
브라운 의장은 중국이 현재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이완과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경제적이나 군사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태평양 공군 사령관을 지냈을 당시 영내 다른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도전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이제 미국 국민들도 중국을 도전으로 더 인식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도 이날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인태 지역 국가들이 중국에 대응해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영내 전체의 더 큰 통합과 집단 공약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점진적이며 무책임하고 교활한 행동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이 때문에 영내 국가들이 다국적 연합훈련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바로 미국과 동맹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I'm about to leave next week and go to Japan. And that was an army-to-army bilat command post exercise.
플린 사령관은 다음 주에 일본에서 미국, 호주, 필리핀 등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때 한국군도 참관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5년 전만 해도 미일 양자 지휘소 훈련이었던 것이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확대됐다며 이는 중국이 영내에서 벌이는 일에 대한 견제 세력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제외 공간을 잇따라 폐쇄하고 있는 북한 정부가 기니와 세네갈에서도 대사관을 철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현재까지 기니, 세네갈, 네팔, 방글라데시, 스페인, 앙골라, 우간다 등 총 7개 나라에서 대사관 철수를 완료해 제외 공관 수는 기존 53개에서 46개로 줄었습니다. 이 밖에 콩고 민주공화국 주재 대사관과 홍콩 총영사관도 철수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북한 정권에 대한 불법 자금 차단 노력이 효과를 보이고 있어 북한이 제외 공관 재편을 단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북한 당국의 불법 외화벌이 사실이 누적되면서 해당 국가와 외교 관계에서 부담을 느낀 것도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6년간 사이버 공격을 통해 3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는 민간업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은 암호화폐 절도를 특히 군사와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의 주요 수입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들이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약 3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미국의 정보 분석업체 레코디드 퓨처가 밝혔습니다. 레코디드 퓨처는 자체 연구팀인 인식트 그룹은 최근 발간한 북한의 암호화폐 표적 공격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이 같은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2017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정부와 관련 업체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지목된 사이버 공격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북한 위협 행위자들은 2022년에만 17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북한 경제의 5%, 군사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북한 위협 행위자들은 다른 사이버 범죄 집단과 유사한 활동을 하지만 더 큰 규모로 활동한다며 2022년 탈취된 암호화폐의 44%가 북한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공격 대상은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개인 사용자, 벤처 캐피털 회사, 대체 기술 업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취된 암호화폐는 종종 법정 화폐로 전환되며 북한 위협 행위자들은 자금 세탁 방지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도용된 신분증과 위조된 사진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암호화폐 가치가 실제보다 높이 평가되는 2017년 버블 시기에 한국 시장을 시작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후 이를 전 세계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연계 해킹 조직들이 훔친 자금은 종종 전통적인 사이버 범죄 집단과 유사한 방법으로 세탁돼 북한 정권의 수입으로 제공된다며 이는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암호화폐 절도를 군사 및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의 주요 수입원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용된 정확한 금액은 불분명하지만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의 규모와 미사일 발사 횟수가 모두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와 사이버 보안 조치,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북한은 추가 수익을 위해 암호화폐 업계를 계속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레코디드 퓨처의 미치 하차드 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으로 북한 위협 행위자 그룹은 한국 정부나 기관을 겨냥한 스파이 활동 중심의 공격이 됐든 암호화폐 사용자와 기관을 겨냥한 금전적 동기의 공격이 됐든 사이버 공격에 매우 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암호화폐 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제재를 회피해 돈을 벌 수 있는 매력적인 자금 수입원이라는 지적입니다.
Generally speaking, you know, North Korean spread actor groups are very relentless in their cyber targeting.
하자드 연구원은 북한은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차단돼 대체자금조달원에 의존해야 한다며 북한의 은행을 해킹하는 것보다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돈을 훔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Kind of cut off from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You know, they're not really able to operate like.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암호화폐를 해킹당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 문제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확대되고 있는 미국, 한국, 일본 3국 개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다고 세 나라의 고위 당국자들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 가나에 대한 세 나라의 지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개발과 인도 지원과 관련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협력하고 있다고 세 나라 고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미셸 수밀라스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정책기획학습국장과 원도연 한국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카지아 엔도 일본 외무성 국제협력국장은 3국협력에 대한 공동기고문을 1일 미 국제개발처 블로그에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한일 3국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 청년 기업가 정신, 보건,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꼽았습니다. 이들은 세 나라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미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강하고 주권적이며 민주적이고 번영하는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USAID의 농업회복력 이니셔티브 우크라이나에 참여한 첫 번째 국가가 한국이라면서 우크라이나 농부들과 세계 식량안보 유지를 위한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본도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종자를 배포하고 농업훈련센터에 연구용 종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는 아프리카 가나에 대한 의료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지난 7월 미국 국제개발처, 일본 국제협력기구, 한국 국제협력단이 가나의 1차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3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나의 1차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세 나라의 역량, 전문성, 자원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당국자들은 지난 10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자신들이 직접 참여한 고위급 개발 인도 지원 정책 대화를 통해 3국 협력의 새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재 미한일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도전에 맞서 진전을 이룰 중추적 순간을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채택된 공동성명은 개발 정책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10월로 예정된 3국 간 개발 정책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USAID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 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개발 인도 지원 정책 대화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USAID 대변인은 VOA에 이틀간의 회의 중에 3국 간 개발 우선순위와 정책에 대한 조율과 인도태평양과 다른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에 논의가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당시 회의에서 개발 인도 지원 정책 대화를 2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고 이에 따라 차기 정책 대화는 오는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베이징에 촉구했습니다. 중국에 정기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1일 우리는 중국이 탈북민을 포함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믿을만한 최근 보도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국회가 30일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 지위에 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중 억류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 지위에 대한 협약과 고문방지 협약을 준수하고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북한 이탈 주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유엔 난민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중국에 억류 중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중국 정부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협조를 구하는 등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단둥, 창바이, 투먼 등 북중 접경 도시 등을 통해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인권 침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 강제 북송과 고문 등 인권 유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 내 고문과 인권 침해의 증거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VA 뉴스 안준호입니다.
뷰에이 뉴스 투데이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평안북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전에는 평안남도와 황해도로 확대되겠고요. 오후엔 전 지역에서 가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북한의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되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은 가끔 구름 많고 새벽에 함경도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3도, 낮 최고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포도 비슷한 날씨 보이겠고요. 최저 4도, 낮 최고 9도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6도. 강계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3도, 낮 최고 2도. 해주는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0도. 개성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은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도, 낮 최고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사리원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은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0도. 강원도 원산은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4도, 낮 최고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은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엔 역시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주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7도. 선봉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6도. 양강도 해산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 1도 되겠습니다. 삼지연은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1도.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0.5에서 1, 오후에 0.5에서 1.5m.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엔 구름 많은 가운데 가끔 비 내리겠고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이었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전역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화석연료 사용의 금지 방안을 놓고 참가국들 간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이번 총회에 참가한 약 200개국 대표들이 세 가지의 다른 내용의 합의문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첫 번째 선택지는 화석연료를 오래도록 써온 부자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질서있고 정당한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이며 두 번째는 수그러들지 않는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단계적 폐지 자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소속 27개국 기후변화에 취약한 도서국들은 재앙적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감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은 세 번째 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일부 주요 에너지 회사 최고 경영자들은 총회에서 온실가스 저감 노력 등 자신들의 친환경적 조치들을 강조하면서 화석연료 사용 찬성 주장을 펼쳤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28차 당사국 총회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헝가리 정부는 다음 주 열리는 유럽연합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4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54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안에 대한 논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명백한 의견 일치의 부족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셸 상임의장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최종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뒤 이어진 EU의 대러 제재에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군용 드론이 민간인을 5인 공습해 1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3일 저녁 9시경 나이지리아 서북부 카두나주 투둔비리 마을에서 발생한 이 5인 공습으로 최소 85명이 사망하고 66명이 부상당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마을 주민들이 해마다 열리는 이슬람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가운데 5인 공습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드워드 부바 나이지리아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공중감시체계를 통해 테러범들과 유사한 이들의 움직임을 포착했었다면서 무고한 인간인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위협을 제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28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 중이던 블라티누브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나이지리아군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보코하람 등 북부 소재 이슬람 계열 반군과의 오랜 내전 과정에서 치명적인 공중공격을 수행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그동안 교전을 계속해온 소수민족 반군 측의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제안했다고 미얀마 국영 언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국영 글로벌 뉴라이트 오브 미얀마 신문은 이날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정 최고사령관이 무장단체들이 계속 어리석게 굴면 관련 지역 주민들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반군단체들의 정치적 해결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반군 측은 군정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반군을 지원해온 미얀마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의 조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지상작전에서 고전하고 있는 군정이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정이 미얀마 정치에서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보장한다면 진정한 대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얀마 동부의 샨주와 서부의 라카인주 등에서는 군정 소속 군경 수십 명이 반군 측에 투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내년에 브라질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및 브릭스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가진 양국 정부 협의회의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인한 어떠한 결과에도 푸틴 대통령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